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우리 성도들, 육체의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마음속의 모든 걱정과 슬픔을 오늘 성령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초여름 날씨인 것 같습니다. 건강들 다 조심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16절 이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뜬금없이 이렇게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매매 증서란 땅 매매 증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땅을 매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동산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땅 매매하라 그러시는 타이밍이 정말 의외입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주요 성읍들이 이미 다 파괴되었고 수도 예루살렘도 장기간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라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망한 나라에 땅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망할 텐데 부동산 가격이 이제는 뭐 폭락할 텐데 그 누구도 땅을 매입하는 일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또 망해가는 나라에 또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나라도 절망적인데 예레미야 개인의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때에 은으로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땅 살 때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땅을 사서 뭐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만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공장을 짓는다거나 여기 뭐 도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다거나 뭐 이렇게 분당선이 지나간다거나 뭐 이런 거 희망이 있어야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땅을 사는데 전쟁이 터지는 절망적인 지역에 땅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지역의 땅을 예레미야가 앞장서서 먼저 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가올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동시에 멸망하고 나서 70년이 되면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회복된 날이 되면 사람들은 다시 이 땅에 정착하게 살 것이고 이 도시는 부유해질 것이며 땅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도 재개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미리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회복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자신이 땅을 사면 사람들도 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은 절망이지만 언젠가는 희망의 미래를 주시는가 보다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보다라고 그래도 조금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선포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절망 속에서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도 인간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나라 땅을 매입하는 것이 뭐 예레미야라고 쉬울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뭐 돈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마 전 재산을 다 처분해야만 했을 거예요. 회복이 돼도 70년 뒤의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죽고 난 뒤의 일이죠. 그래서 땅을 매입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아직 뭘 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라서 하긴 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그래서 16절에 땅 매매 증서를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말의 이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뒤에 마음의 혼란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리면서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혼란한 마음과 생각을 다독이면서 정리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 19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20절,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말해주며 23절, 24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 19절을 보면 일단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읽어보면 앞뒤가 좀 잘 맞지 않습니다. 17절 시작은 슬프도소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주께서 큰 능력으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여기서 슬픈 것은 왜 슬픕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멸망당할 조국의 일원으로서 예레미야는 슬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현실 속에서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그냥 놔두십니까? 이 두 개가 말이 안 맞는 역설이죠. 그러므로 이건 그 말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 유대나라가 멸망하게 놔두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살아온 그 폐역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게끔 막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것이 거룩의 법칙입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침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바로 그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을까? 예레미야는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8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아비의 죄를 죄 없는 자식에게 묻는 연좌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죄도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죄의 씨를 뿌리고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자식에 대해서도 그 계속해서 그 죄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돼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파괴해 놓으면 우리 후손들은 계속 미세먼지 맞고 이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걸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이 죄의 독성이 흘러갈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면서 그렇지만 또 사랑이십니다. 18절에 보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거룩이시기 때문에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며 그의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과응보의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 심판날에 행해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공의로워야 합니다. 내 편이라고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해서 가혹하게 하는 이중잣대를 쓰면 그 심판이 권위를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최후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지금의 심판이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잣대로 공평하게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내로남불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이렇게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닌 심판은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조국의 멸망을 앞두고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선포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럴 텐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 얘기는 그냥 슬프도소이다 딱 한마디고 성령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열심히 하나님께 설명해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좀 빨리 이해하시고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문제의 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우리를 알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그때 이해가 돼요. 그것이 참 희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성령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핵심적인 이스라엘의 오늘이 있게 한 핵심적인 기적 두 가지는 출애굽과 약속의 땅 정복입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마지막 홍해를 가르는 기적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거침없이 이스라엘에게 흘러들고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애굽을 나오면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능력이 거침없이 임합니다. 그때는 모든 게 기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출애굽의 기적을 겪었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합니다. 그 땅은 빈 땅이 아니고 강력한 군대가 지키고 있는 수많은 요새가 있는 땅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전직 노예 출신들 200만을 그 짧은 7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도와주셨습니다.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냥 가득 깔린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건국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건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라가 망하는데 500년 전에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할 만큼 하셨습니다.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도 아마 출애굽의 기적, 약속의 땅의 기적 같은 것들을 주신 기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진창같이 빠져있는 여러분의 현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유대가 왜 비참한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들이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지만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주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인간이 약속을 배반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일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냥 호의호식하라고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축복은 힘이에요. 힘은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쓰지 않으면 그 축복을 하나님은 다시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들은 축복만 따먹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유대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24절 말씀처럼 그들은 갈대아인, 즉 바벨론의 손에 나라가 망하고 약속의 땅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하나님이 빨리 치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원인 제공을 한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성령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나게 된 영적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해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아야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커버하면서 하늘의 능력이 흘러옵니다. 그래야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5절에 다시 예레미야가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바칠 사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이 모든 걸 전제하고 아까 처음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라가 망해가는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젠가 회복될 것임을 모두에게 네가 먼저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만 나오지만 이 예레미야 32장 후반부로 가면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은 내리겠지만 그들의 죄를 심판하겠지만 그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될 때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어느 부모가 자식 죽으라고 매를 때립니까?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느 순간에 징계 회초리는 스톱되고 전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으로 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레미야는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은으로 밭을 삽니다. 절망의 땅에 소망의 약속을 믿고 은으로 밭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주일에 부른 찬양 중에 우리 함께 눈물로 소망의 씨를 심는다라는 그 고영훈 씨가 지은 찬양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성경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절망의 땅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뒤에 거기에서 부활의 소망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절망 같고 힘이 들지만은 우리는 절망에 빠진 땅, 망해가는 땅, 이 유다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복의 약속을 믿고 땅을 사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소망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반드시 회복의 미래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스타트하기에는 절대 늦은 때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때에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사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회복의 미래를 꿈꾸게 하신 것처럼 절망 같은 현실이지만 우리 소망의 씨를 믿음으로 심기 원합니다. 우리 자손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